오늘은 잘 아시듯이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선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들 밤추리들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조산에 여기저기 좀 보이죠. 사실은 그런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서 흔들면서 이제 승리의 어떤 그런 상징처럼 흔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그 기록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가리켜서 종려 주일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은 부활 주일 한 주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신 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몇 번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또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빌라도 앞에 재판 받으시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종려 주일의 일은요. 시간적으로 역류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누군가 성도님에게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나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세주 아닙니까?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을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지난 주일도 봤지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은 봤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또한 성탄하신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듯 주님은 진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들도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평화와 매우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진리보다 힘으로 이루어내는 정치적 평정을 평화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스스로 일궈내는 정치적인 평정, 정치적인 세력 힘으로 평화, 내가 원하는 조용해지는 단계, 그거를 무리들은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성취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맞이한 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로마 총독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지 않는 왕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의 지도자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왕이 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도 바로 그런 분만이 나의 영원의 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또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의 문제를 우리는 보면서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뭐 그런 점도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거기서 건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주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그런 분명한 방향이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때에 저의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런 일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생명의 삶 특히 거기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좀 나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참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예수가 왕이고 아니면 예수는 왕 자격이 없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제 이름을 아시잖아요. 저는 박경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오늘 기분이 말이죠.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제 이름은 앞으로 김재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김재주란 분 안 계시죠? 그래서 김재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기분 따라서 또 저러네. 저 양반 심심하면 저러는데 또 시작이네. 그러시겠죠? 자, 좀 또 빗나가기 시작했네. 뭐 불러달라면 불러주죠. 김재주 씨. 뭐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참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성도 이름도 막 바꾸고 참 정신이 좀 이상해.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 그거 그냥 나 인정 안 한다고 할 때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는 오늘 나의 왕이 되기도 하고 내일은 나의 왕이 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죠? 같은 그런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를 따라서 살고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데 내일은 오늘 기분 좀 그렇지 않아? 어그로 바꿔버리겠다고 하면은요 바로 그러한 생각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를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예수가 왕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는 왕 자격이 없게 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 더 이상 상식이 필요 없고 어떤 형태의 힘이건 사용해서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시빌에 참 끔찍한 그런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주에 내시빌에 크리스찬 초등학교에 총등 괴한이 들어와서 6명을 살해한 사건을 저희들은 다 익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28살 된 성전환 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후원교회 목사 아이를 포함해서 아이들 3명이 죽었고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어른들 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괴한은 이 사건에 앞서서 자기의 매니페스토, 자기의 신조 선언서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겨냥해서 목표를 삼겠다고 범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증오 범죄입니다. 헤이트 크라임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전환자 이 그룹은 그 괴한을 향해서 그들의 순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일까요? 이런 일들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힘을,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제압할 수,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리조나는 어떨까요? 아리조나주에는? 아리조나주의 가버너스 오피스에서 가버너를 위해서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이 스폭스 워먼이 인터넷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총 두 자루를 딱 쥐고 권총 두 자루를 쥐고 서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주장을 관철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린 사람은 You are fired. 예, 그래서 잘리긴 잘렸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매우 비틀려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주장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왕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관, 도덕관, 세계관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앞서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어떤 출입구처럼 입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복음, 진리, 그 진리의 근거를 둔 삶의 원리, 가치관을 다 허물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명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세상의 일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무리들이 그렇게 며칠 만에 배신할 것을 모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은 사람들의 변심에 당황하시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 관전을 할 때 실시간 생방송하고 녹화보는 것하고 좀 다르죠. 녹화보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여유가 있죠. 막 뭔가 상당히 이렇게 우회를 가리기 어려운 그런 때도 이미 결과는 우리 팀이 승리했다는 걸 알면은 아하 오히려 인조해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넓은 차원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도 따라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첫 번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셨기에 모든 일의 결국을 아셨어요. 처음에는 왕이시라고 외치면서 맞이하던 무리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일, 그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보시는 것은 먼 장래를 보시고 계셨어요. 그 먼 장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과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경배해 드리는 일이 반드시 장래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를 경배해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죠?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임한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초소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백성들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도 잠시 동안의 일이고, 예수께서 그 땅에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예수를 섬기는 그 날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면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께서는 아셨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말씀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속에 보면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민족이 경배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가지고 계신 새번역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31페이지입니다. 1531페이지. 예.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것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지명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볼 때는 예언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그 앞날의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런 일들이에요. 그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디인지 지명적인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에 변화가 올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몇 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있는 지점을 지나 모티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에 포도주 따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컨투어가 있는 지형이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매우 평평하게 되고 오직 예루살렘만이 마치 산이 오른 것처럼 우뚝 솟아있게 됩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곳을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성전이 있을 곳이라고 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어풀하게 우리가 잘 점검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커다란 어떤 블루프린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거는 커다란 어떤 그런 제너럴한 그런 사진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텔레스코픽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모든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인데요. 계시록 19장은 거의 마지막 때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도 마지막 때 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 19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하는 그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 기록에서 보게 되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앞으로 있을 그 일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주로 오실 때 모습입니다.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마늘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매우 맹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과 같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마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군마로서 상징이 되는 이 신마를 타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이 모든 군대들도 신마를 타고 같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이 땅에 시작되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20장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사단이 잠시 동안 옥에서 풀려나서 천년이 지난 동안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는데 그 무리들을 규합해서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은 다 이 원소, 엘리먼트, 아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그 모든 원소들은 불에 타 사라질 터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를 온전히 높이고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일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방 좀 살펴보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실 텐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이 며칠 후면은 배신할 것을 다 아시지만 전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많은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날 것을 주께서는 간절히 열망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스케일 속에서 주님은 그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왕이세요. 그 왕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왕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왕 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재림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맹렬한 불과 같이 오시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다음에 예수님은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거짓된 평화를 얘기하고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의 진리에 의한 참된 평화, 평화가 이 땅에 있도록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그 말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19장의 29절서부터 보시면 새끼 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느라. 혹시 누가 너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이었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 타시게 하였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백마는 전쟁의 그런 상징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 나귀는 평화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와 같은 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 병행구절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2장입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기록이 거기에 또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나귀에 대한 것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16절 보면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었구나. 주께서 오신다 하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주께서 이제 오실 것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재림 심판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싸우셨어요. 지금도 백마를 굉장히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백두산에서 백마를 끌고 다니는 한 인물이 있긴 있습니다만 참 착각 속에 사는 인물이죠. 그러나 스가랴서 9장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에 군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승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평화, 참된 진리의 백성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같은 나라의 왕으로 우리 주께서는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성찬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잔을 들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잔을 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의 테이블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듭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서의 그 10장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다시금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힘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그 힘에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떡을 들면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왕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그 다음 며칠 후에 십자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고 계세요. 세상은 점점 더 이제 가까이 오시는 주를 대적을 하고 진리를 혐오하고 평화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참되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가면 갈수록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길 기뻐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영화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많이 다시금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스크린화로 해서 우리가 그런 비주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추스리게 되는 그런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진정한 참된 의미의 진리와 평화를 결코 세상의 힘의 균형 속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런 왕, 전지전능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백성은 순결을 지킵니다. 생각을 지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 본문 좀 조금 지나간 부분이지만 거기에 우리 잘 아시는 기록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막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 그 45절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왕으로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죠. 그런데 그 죄를요,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주장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없앨 수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나왔던 이 성전은요, 사실은 커다랗게 보면 모든 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들이었지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떠났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를 그저 감추는 종교적인 형식의 옷을 입혀놓은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모든 종교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모이는 무리들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과 종교가, 세상이 죄를 없애지 못해요. 우리 세상은 죄를 공교로운 그들이 만드는 의복으로 가리워보려고 합니다. 그 죄를 가리우고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거짓된 의복을 벗기시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떤 사람의 형태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세상이 만드는 그 모든 공교로운 의복을 벗겨버리시고자 자신은 벌거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벌거 벗겨지심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를 가리운 세상의 모든 의복을 없애시는 일이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요, 성결케 하시는 주요,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하신 주님 앞에 그렇다면 합당한 의복이 뭘까요? 합당한 의복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의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려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거처로서 준비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열정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출발이 새롭게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고 가지를 흔들었지만 내 원대로 하지 않는 왕은 필요 없어라는 그 모습인 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기에 그리고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아 주님 또 실패했네요. 근데 주님 놀라실까요? 너는 항상 실패하냐? 안 그러세요. 나도 알아. 네가 실패할 걸 알아. 그러나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해주는 거야.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뱀은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만약에 지금 내 생각에도 아, 그래도 하면서 잠깐만 뒤틀리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타협을 원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속인 것.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었죠. 근데 그 먹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굉장히 엄청난 데미지가 가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먹은 것보다 더 큰 데미지는 뭐였냐면 생각의 부패함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부패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뀌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부패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새살이 돋듯이 예수를 믿으면은 생각할 때 새로운 생각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부패시켜 놓은 것을 예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옛뱀, 그 사단이 했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어떤 행동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생각이 부패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백성은 생각의 순결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부패된 생각을 경고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느냐?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는 그 일에서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참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진실된 것, 이 거룩한 것, 사랑할 만한 것, 명예스러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그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담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들어오는 대로 내 감정 따라서 움직이면 오늘은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만 내일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냉수하는 세상과 동조하는 일을 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소하는 자라고도 성경은 얘기하지만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동하는 자예요. 사단은 선동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선동시켜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두 사람을 선동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노예에서 자유된 생활을 찾아서 나와서 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선동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선동을 해서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도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고 감정에 취하고 세상을 따라서 가도록 만드는 선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동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이 주를 닮아 변화하는 일은요, 우리 예수를 참되신 왕으로 인정하며 살면서 출발합니다. 왕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주를 맞이하는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주 앞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혹시나 커럽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성찬의 테이블에 나오시는데 그 잔과 떡을 드실 때 주님 저를 성결케 하소서. 주님 무너져 있는 부분을 새롭게 하소서. 그 같은 기도 속에 성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